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예비 경선 첫 행사를 앞두고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금세 걷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발한 홍준표, 유승민 등 4명의 후보가 끝내 행사에 불참하는 등 경선 룰을 둘러싼 파열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인과 함께 집에 온 아내를 1m가 넘는 일본 도로 살해한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현장엔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피해자의 흔적과 응급처치를 한 심장재세 동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정부가 백신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들어오기로 약속됐던 모더나 백신 물량의 40%가량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가로 들어올 거라고 밝혔지만 불안정한 백신 수급에 우려가 나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지만 블랙호크 등 미군의 무기는 탈레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덕에 탈레반은 공군력을 가진 세계 유일의 극단 세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군이 무기를 두고 간 그 내막을 새로운 코너 월드뉴스 W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홍원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금세 다시 걷어들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이는 경선 첫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시작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사의를 철회하긴 했지만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를 두고 파열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첫 행사인데도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4명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동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늘 4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 주최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이 후보들이 경선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건넨 걸로 보입니다. 이에 정 위원장을 직접 영입한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만류를 한 건데요. 따라서 오늘 사이가 강력한 항의와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바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문제로 오늘 회의까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부터 열린 회의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된 회의인데요. 이에 앞서 3시에 열린 행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홍원 대선후보 경선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대선주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항의하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의 대선주자들은 불참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동의할 수 없고 원한 대로 하자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룰이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열리기 10분 전쯤인 오후 2시 50분 정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행사와 회의 자체가 모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예정된 행사와 회의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정홍원 위원장이 사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설명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형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 위원장이 고민을 심각하게 한 건 맞다며 제가 만류했고 지도부 신뢰가 굳건하니 다시 일할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정이 됐습니까?
일단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아예 없이 전부 기존의 여론조사처럼 진행하는 한,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와 안 넣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를 반영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현재까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에 적용돼 게임의 법칙을 놓고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야권 후보들의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도 뭐 비슷한 전선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당이 내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불러내 묻겠다는 건데 윤 전 총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대검 간부가 실제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넸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관여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긴급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내용을 묻고 윤 전 총장도 불러 공세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범계 법무장관 등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이자 법력권의 정치 자작극이라며 현안 질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야권 후보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배째라식 후안무치 대응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고 장성민 전 의원은 야권이 최악의 후보에 붙잡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당 후보들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적폐 세력 자체다.
JTBC 심소혜입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하죠. 그런데 백신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오늘까지 받기로 약속한 모더나 백신 물량 중 40%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더 들어온다고 밝혔지만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로 갑자기 850만회 중 절반만 공급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항의 방문 이후 공급 지연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모더나 백신이 속속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 126만 3천 회분이 추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것보다 280만 4천 회분이 부족합니다.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의 약 40%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내일 모더나 백신 255만 2천 회분이 추가로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인원들과 그리고 정부의 접종 목표에 따른 접종 계획의 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물량이라고
약속한 물량이 대부분 들어오지만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어도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급 불안이 되풀이되면 위드 코로나의 첫 발을 떼기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에 이어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104명에게 잘못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장인과 함께 짐을 찾으러 온 아내를 1m 넘는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응급처치를 했던 심장 제세 동기 등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이전에도 피해자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으신가요?
유족들에게 할 말 없어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간 40대 남성 A씨. A씨는 지난 금요일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1m가 넘는 긴 일본도를 아내에게 수차례 휘두른 겁니다.
현장에는 당시 참혹함을 보여주는 피해자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심장 제세동기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짐을 찾으러 A씨와 살던 집에 들렸습니다. 이때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피곤 봤지. 그럼 비쳤지. 언제 말까. 병원에 실려갔다 오고 그랬지. 다른 줄 알았지.
경찰은 A씨가 어떻게 집에 1m 넘는 일본도를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과거 선물로 받아 소장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소장용 칼을 흉기로 사용한 데에 대해 A씨는 당시 너무 흥분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JTBC 여도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또 알고 보니 이 불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간 50대 여성이 낸 거였습니다. 보똑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아파트 3층 창문으로 정확하게 물을 뿌립니다. 불은 창밖을 뚫고 나올 기세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4명이 옥상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모두 다친 데 없이 구조됐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뒤 경찰서로 5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자수한 겁니다. 불을 지른 곳은 헤어진 연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복도에서 작은 방 창문을 열어 집 안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장 설비 꼭대기에서 불꽃이 출렁입니다. 울산 화학공장에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불이 났습니다. 35m 높이의 야외 구조물 배관 안에서 불이 난 겁니다. 공장 직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이 많은 곳인 만큼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차 27대가 나섰지만 불을 끄는 데만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소방 측은 불이 난 배관 안에 남은 가스 때문에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서 김밥 먹기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죠. 김밥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모두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분명한 사실은 식중독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 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윤재영, 서준석도 기자의 크로스체크에서 추적해봤습니다.
서울 한 시장의 점심시간. 점점 빈자리를 메워가는 다른 식당과는 달리 유독 김밥집이 한산해 보입니다.
지금은 형식이라 지금 손님이 줄 서있을 나이인데 시키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느 정도나 좀 줄었어요?
이렇게 김밥 포비아가 퍼지면서 식재료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도 생겼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시장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나고요.
문제가 일어난 곳 근처에서 살고 심지어 거기서도 먹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불안해, 많이 불안했죠. 그 뒤로 이제 김밥을 가족들도 안 사 먹고 해요.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는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세척란이 식중독 원인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마랑 행주, 달걀 이렇게 담아놓는 뭐 통같이 이렇게 해서 뭐.
가정용 달걀은 전문 시설에서 검수와 세척을 거치도록 제도가 정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음식점엔 비세척란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닭의 분변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계란 등에 묻어 김밥 조리 과정에 섞였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5천여 명의 65%는 달걀 등 난류와 그 가공식품을 먹은 뒤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다른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국내 양계업계는 태국과 미국 등 해외 수입 계란의 안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것은 이 김밥을 먹은 환자들의 몸에서 모두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살모넬라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김밥입니다. 이 김밥에 살모넬라균 약간을 묻힌 뒤 5시간을 상온에 두면 얼마나 증식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5도에서 45도 사이의 광범위한 온도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살모넬라균만 따로 떼어내 5시간 동안 상온에 두면 보통 100배 이상 불어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한 100마리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상온에서 5시간 정도 놔둔다면 이 정도로 자랄 수가 있죠.
살모넬라균 실험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른 위험 요인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장균군입니다. 김밥을 썰어 살모넬라균 열에서 100마리 정도가 든 원액을 묻혀봤습니다. 이후 25도 상온에서 5시간 두고 김밥을 으깨 균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모넬라균이 나타내는 검은색이 아니라 노란색 물질이 배지를 뒤덮었습니다. 대장균군입니다. 인위적으로 묻힌 살모넬라균보다 원래 시중에 파는 김밥에 있는 대장균군이 훨씬 강하게 증식한 겁니다.
끝에서부터 1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희석한 건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건 한 10만 배 정도 희석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균수로 봐서는 한 10만 마리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장균은 병원성을 가진 일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장균이 동물과 사람의 분변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의 지표로 쓰인다고 말합니다.
대장균군이나 혹은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균이 오염된 식품이라고 하면은 그 식품에 분변에 있는 다른 식중독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 재료가 들어가고 손으로 말아 만드는 김밥은 손 위생과 도구를 통한 교차 오염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달 식약처가 김밥 등 분식집 4,88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저항군의 마지막 고로 판시지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선 연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아프간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암벽 위 구불구불한 흙길에 탈레반 차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탈레반에 맞서는 저항군 9천여 명이 모인 걸로 알려진 판지시르 지역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4일 판지시르에서 탈레반과 저항군 사이 교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판지시르는 수도 카불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험준한 산지와 계곡으로 둘러싸여 천연 요새로 불립니다. 탈레반은 이곳을 빼앗으려 각종 최신 무기를 동원 중입니다. 저항 세력 측은 오늘 SNS를 통해 침략자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지시르를 탈레반의 묘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2 테러 20주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불안한 상황이 각종 테러 단체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광범위한 내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알카에다의 재건이나 IS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12개월 안에 테러리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다며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사람을 매달고 아프간 하늘을 날고 있는 이 헬기. 무적의 전투기라 불리는 미군의 블랙호크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했지만 미군의 무기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덕에 탈레반은 공군을 보유한 최초의 극단 세력이 됐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왜 이런 무기를 그냥 두고 온 걸까요? 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온 윤서령 기자의 새로운 코너 월드뉴스 W에서 그 내막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주인공, 미군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치누크 헬기를 향해 걸어가는 이 남자들은 탈레반입니다.
Taliban as they enter into the what was only minutes ago was an American controlled portion of the military airport.
미군은 장비를 모두 무력화했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탈레반은 미군 무장 차량을 몰고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16년까지 미 행정부는 아프간 정부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넘겼습니다. 전술 차량인 험비 2만 2천여 대, A-29 전투기 23대, 러시아제 MI-17 헬기 32대, 블랙호크 UH-60 헬기 33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총, 기관총, 권총 등 무기는 무려 56만 정이나 됩니다. 이 장비들은 고스란히 탈레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한 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장비들을 해외로 팔아넘길 수도 있는 상황. 세계 유일의 공군력을 가진 극단 세력이 됐다. 미국 언론은 현재 탈레반의 위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The Milan anti-tank missile. We've got 300 in the field. Yeah. Let's kill some Russians.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아프간을 비밀리에 지원한 미국. 미국은 반소 전선을 만들며 무자헤딘을 조직했고 이는 곧 탈레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탈레반을 키운 건 미국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책임질 여지가 있죠. 자기들이 처음에 키웠고 그리고 이상한 행태를 보일 때 다스리지 못했고 9.11을 당하니까 들어가서 아예 없앴는데 그 후에도 스텝이 꼬이면서
이번에도 수많은 무기를 탈레반에 넘긴 미국.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아프간을 접수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어쨌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미국이 바라는 건 탈레반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IS 세력의 테러를 다스리기 위해선 탈레반과 손잡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중국이라고 하는 주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탈레반과도 전술적으로 공조가 가능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제가 보기엔 진짜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아요.
JTBC 윤서령입니다.
정부가 요즘 부동산 가격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르니 전셋값이 덩달아 오르는데 대출은 힘들고 또 금리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의 중위 가격은 6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4억 6천여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정부의 그 임대차 3법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이 취소됐다라고 하지만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취소는 매매 가격으로 아예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매물도 부족한데 세입자는 이자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올해 늘어난 전세 대출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14% 넘게 뛰었습니다.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는 4% 넘게 생겼습니다. 당초 3%대였는데 일부 은행이 내일부터 0.2%포인트를 더 높이기로 한 겁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6% 미만으로 낮추라고 하니 총량을 맞추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무분별한 대출 조이기로 돌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부터는 다 똑같이 적용됐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사진의 유효기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후에 정답 알려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그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강윤성.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 얼굴을 공개했죠.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강윤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965년생으로 만 56살입니다.
그런데요, 사진 공개 이후에 한 번 더 놀라셨을 겁니다. 경찰이 공개한 건 주민등록증 사진인데요. 언론들이 취재한 최근 사진이나 CCTV 속의 모습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또 헤어스타일만 바꿔도요, 생김새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할 때 사진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겠는가? 네, 그래서 정답은 1년 이내의 사진입니다.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하면 이렇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가 됩니다.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개되는 사진은 성범죄자가 경찰서에 가서 1년마다 새로 찍어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과연 제대로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공개 현황을 보면 3,500명 정도인데 일단 빠르게 3분의 1 정도만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찍은 2년 넘은 사진이 계속 올라와 있는 걸 6건 발견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사진은 50명을 훌쩍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제대로 사진 갱신 안 된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알리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홍보 웹툰입니다. 신상 정보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다 어느새 큰 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한 장면 보여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튜브에 공개된 메이드 인 코리아 머드맥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민들이요, 일제히 경기 수십 대를 몰고 갯벌을 가로지르는 장면 참 재밌죠. 영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열심히 갯벌을 왜 달렸냐? 바지락해러 달려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홍보 영상 중에 충남 서산편입니다. 중간중간에 유기방 가옥, 해미읍성, 간호람 등 주요 관광 명소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국내 각 지역을 배경으로 영상을 만드는데요. 작년에 독특한 춤 사이로 인기를 끌었던 범 내려온다 기억나시죠? 서울편이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올해 이 프로젝트의 시즌2를 또 선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홍보 영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으니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할 차례인데 한국관광공사는요, 영상 마지막에 응원합니다. 곧 만나요. 라고 적었습니다. 모두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틀 뒤 레바논과 월드컵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역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스포츠 소식 온누리 기자입니다.
애매하게 찬 프리킥으로 또 마음먹고 찬 공으로도 토트넘에선 쉽게 골을 만드는 손흥민이지만 대표팀에선 어렵기만 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 이라크전에선 집중 수비에 꽁꽁 묶여 제대로 슛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은 답답한 마음에 자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필드골을 넣은 건 무려 23개월 전. 때문에 대표팀에선 유독 슛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르는데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지 않는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면 사실 그렇게 팀한테도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이라크와 경기가 끝나고 시간을 끄는 상대의 침대 축구에 쓴소리를 하자 아드보카트 감독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And it's based on nothing. I know I like him very much, the captain, because he's a great, great player. But what he's saying that was not correct.
손흥민은 단호했습니다.
나랑 혹시 다른 경기를 본 건가? 약간 이런 마음에 들기도 했는데 축구를 보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축구를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시간을 끄는 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대표팀은 이틀 뒤 레바논과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6월 레바논 역시 극단적인 수비를 하고 걸핏하면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시간을 끄는 축구를 했지만 당시 경기에선 손흥민이 코너킥으로 첫 골에 기여하고 또 페널티킥을 유도한 뒤 직접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진행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또 배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0경기, 이제는 9경기를 치러야 되는 과정에서 많은 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진심으로 필요할 때니까.
JTBC 온누리입니다.
가상현실, VR 체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에 고글형 기계를 쓰고 신나게 게임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은 이 가상현실이 장애의 벽을 뛰어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똑똑경제 구희룡 기자입니다.
스팀 세차 교육장인데도 뜨거운 김이 필요 없습니다. 가상현실 VR 기계만 쓰면 강의실이 금세 세차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왔어요.
안 어려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3D 카메라가 자동차와 사람, 도구의 위치를 찾습니다. 스팀건의 거리와 방향을 인식하고 걸레에는 압력 센서가 달려 있어서 얼마나 힘을 줘서 깨끗하게 닦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닦아주세요.
스팀세차 일자리가 많지만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뜨거운 물이나 그런 위험 부담 없이
가상현실로 바리스타 훈련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김이 나고 화상이 입을 위험이 있지만 VR로 하는 것은 3D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만지는 것처럼 조작을 해볼 수가 있고
실수에도 다칠 걱정이 없습니다.
컵이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바닥에 있는 거를 못 잡았어요. 재밌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가벼운 인지장애 치료도 VR로 합니다. 동네 세탁소와 마트에 가는 일상 체험입니다.
금방 까먹어요. 이렇게 돌아갈 때 강아지를 못 봤어요. 치료받는다는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게임에 한다는 생각.
하지만 이렇게 한 달만 훈련해도 치매 예방 효과가 MRI 사진에 나타납니다.
근데 VR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시공간 자극이 많고 정말로 실제감이 좀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도 VR을 이용해 장애인의 현실을 배웁니다.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현실에서 장애인분들의 상황들을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 때문에 입출금 기계 화면은 잘 안 보이고 휠체어에 앉은 채론 선반에 손이 안 닿습니다.
턱이 이렇게 되게 높게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실제 거리 모습을 반영해서 가상현실이지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방금 해본 VR 영상 속과 정말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리에선 휠체어 바퀴가 자꾸만 헛돕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길에서 수동 휠체어를 탈 때 얼마나 숨이 가쁘고 힘든지는 아직 가상현실에선 느낄 수 없었는데요. 개발비 부담과 기술의 한계를 넘어 현실을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을지가 숙제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